저는 2003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선교사님 받은 것처럼 저는 원래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중에 2003년에 이라크로 파송이 되어서 이라크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또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또 김선일 씨 사건이 나면서 더 잊지 못하고 요르단에서 이라크 난민들을 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교회의 명령을 따라 아부다비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아부다비로 또 다시 가서 그곳에 우리 건설 현장에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 안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께 참 은혜를 받았던 건 저야 뭐 선교사니까 당연하지만 집사님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5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지어지고 있고 사막 한복판에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제가 있을 때도 거의 1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인도 형제들, 필리핀 형제들 모아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바닷가에 나가서 세례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쓰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원자력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현장에서도 제가 현장교회들을 섬겼는데 우리 한국 회사들이 건설 회사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업 교회 그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신우회 중심으로 제가 한전 분들한테 도전을 받은 거는 이런 표를 쓰시더라고요. 전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강력한 표현은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우리 그래서 한전 그 신우회가 전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외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었고요.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교회의 명령을 따라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5년째 안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사실 선교지에 제가 중동에 있을 때 돌아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세례를 준 사람이 한 5명 되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준 거였습니다. 네, 아랍에서는 이 세례 주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중에 아랍 친구는 없었고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지난 5년 동안 세례 준 사람을 대략 세보니까 한 200명 외국인들에게 세례를 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중동에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낚시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한 마리도 안 걸려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영혼들이 안 걸려요. 예, 다 무슬림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200명 가까운 친구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특별히 그중에 한 20명 정도는 아랍과 이란에서 온 무슬림들이었어요. 예, 제가 느낌이 어떠냐면요 가두리 양식장의 양식장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예, 가만히 있는데 교회로 막 와요. 한국어 배우겠다고 오고 도와달라고 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난 8월에는 10명의 이란 형제들이 형제자매들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의 이름은 본인 이름이 이슬람이었어요. 네, 우리 미국 사람들 중에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중동에도 이름 자체가 이슬람인 형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슬람 형제에게 액센트를 여기다가 강조를 넣어가지고 이슬람 형제에게 세례를 주노라 물속에 좀 오래 넣어놨었어요.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하면서 전율이 오면서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중동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비밀경찰들의 감시가 있고 또 압박이 있고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유롭죠. 노방전도를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안산에서는 안산시에서 저희 이주민 사역을 많이 도와주세요. 왜 그런가? 시 공무원들 중에 안산 동산교회, 안산 제일교회 집사님들이 많으세요. 네. 나중에 다 얘기하세요. 아, 내가 사실 어느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라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세요.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시 예산을 받아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현재 약 250만의 외국인이 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반대로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치킨집은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치킨집이 한 2만 5천 개에서 2만 7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러면 교회는 몇 개나 있을까요? 교회는 5만 7천 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치킨집보다 두 배 이상 많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 눈에 비친 한국은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인천공항에, 부산공항에 내려서 한국의 도시를 걷다 보면 빨간색 십자가, 흰색 십자가 건물마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저희 친구들이 물어봐요. 네, 빨간색 십자가하고 흰색 십자가가 뭐가 다르냐고. 전 그렇게 답하죠. 담임 목사님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외국인의 눈에 보이는 한국은요, 기독교 국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국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5만 7천 교회 교회가 있지만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외국인 예배가 있는 교회는 천 개가 채 못 됩니다. 우리 동성교회, 아니 우리 동신교회는 그 천 개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아니 그 중에서도 잘하는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1, 2%만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만 동시에 우리 땅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가고 때로는 돈을 벌어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럼 누구 책임일까요? 제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거절하는 건 그분들의 책임이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국에서 3년, 4년, 5년을 지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갔다. 그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런 사명을 갖고 사역을 합니다. 최소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단 한 번 이상 복음을 듣게 하자. 할렐루야. 저는 대구동신교회를 통해서 대구 지역에 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선교는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 뭐가 들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성령 체험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선교할 엄두가 안 납니다. 이번에 선교 훈련 받으신 분들, 선교 학교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대구동신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다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선교 훈련 받으시고 선교 헌신 예배 드리시고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래, 우리 동족들에게 예수님 전해야지, 예루살렘에 복음 전해야지, 온 유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우리는 선교할 때 보통 땅끝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마리아는 보통 생략합니다. 사마리아는 건너뛰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땅끝.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어떤 관계일까?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굴까? 여기 성경을 많이 읽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이죠. 와서 혼혈 정책을 해가지고 다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잡종이 됐어요. 혼혈이 됐어요. 다문화 가정들이 돼버렸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보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눈에 북열 지파는요,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야. 북이스라엘 사람들 비록 혼혈을 했지만 여전히 본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장을 했어요. 모세 오경을 여전히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계속 무시당했어요.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정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수시로 전쟁도 했습니다. 거의 700년 가까이 마치 다른 민족처럼 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믿었고 열두 아들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지만 피가 섞였고 문화가 달라지고 나중에는 신앙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테러를 했습니다. 백색 테러. 지금처럼 뭐 화약이 있어서 폭탄 터뜨린 건 아니었고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기록을 남겼는데 어떻게 테러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테러가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다는 표정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장소가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더럽히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일 충격을 받고 싫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사람의 뼈를 갈아다가 백색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려버렸어요. 이 사실을 안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뚜껑이 열렸죠. 이놈의 사마리아 놈들 보기만 해봐라.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감정이 나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사마리아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안산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동포들 대부분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불과 70년 전, 80년 전, 아니 100년 전에 만주에 가서 항일운동하던 분들의 후예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다른 민족인 것처럼 불러요.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저희 M센터에는 고려인들이 많으세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자 들은 나라에서 온 분들이에요. 여권은 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그분들 역시 연해주로 항일운동하러 갔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한 살아남은 자들의 후예예요. 다 우리의 동족이 DNA를 검사하면 다 한민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불과 70년, 80년, 100년밖에 안 됐는데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한국에는 3만 5천 명의 북한에서 온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우리 북한 주민들하고 사역을 했었는데요. 한국에 온 북한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다 연변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말투가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취업이 안 된대요. 남한 사람들이 너 간첩이지? 어때요? 거절감. 그래서 북한에서 왔지만 북한에서 왔다고 할 말 못하고 연변에서 왔다고 해야 조선족인 것처럼 행동해야 그나마 취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동포들도 중국 동포들도 러시아 동포들도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듯이 무시하고 하대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어떨까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엄마를 둔 그 아이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노는 걸 좋아하나요? 싫어합니다.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다문화 아이들 역시 우리의 사회에서는 사마리아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주민 선교하기 전에는 인식을 못했었는데 저도 역시 저희 가정이 다문화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중국계 우리 싱가포르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저희 사촌 형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40대 중반까지 장가를 못 가시더니 베트남에서 형수님을 모셔오셨어요. 분명히 다문화 가정이었는데 저희 가정이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가 제가 안산에서 이주민 사역하다 보니까 아 이미 우리 가정에 외국인 두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의 식구가 되어 있구나.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일본,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태풍은 다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온누리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기도해요. 주님 태풍은 일본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요즘 기도빨이 떨어졌는지 자꾸 한국으로 와요 태풍이. 사실 일본도 우리랑 혈연적으로 본다면 같은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의 후예들이 가서 세운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감정이 좋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경멸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처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남편이 많았던 여자를 만나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혹시? 아마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그 부탁은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여러분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 금기를 깨신 사건이에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부정해지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 가장 짧은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갈 때 그 길을 안 갔습니다. 도리어 멀리 돌아서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쭉 내려와서 요단 동편 베다니를 통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는 멀리 돌아가는 길을 다녔어요. 이유는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이방인들 지역에 가면 내가 더럽혀지니까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에 일부러 들어가세요.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세요. 저는 중동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지만 무슬림 여인에게 제가 말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금기예요. 마치 조선시대 때 남녀 7세 부동성인 것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남자가, 그것도 랍비가, 거룩한 랍비가 이방 여자 중에 더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부정한 여인에게,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금기들을 다 깨시며 그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 여인과 이상한 대화를 나눕니다. 동문서답 같은 대화들을 나누시는데 놀라운 장면은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그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물을 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빌려서 대답하셨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직접 본인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초대를 받아 그 수가성 마을에 들어가서 며칠을 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이 단 한 번 사마리아에 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차례 가시는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열두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던 게 아니고요. 어떤 본문에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최소한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여인들도 있었으니까 최소한 70명에서 한 100명 정도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디 머물려고 해도 숙박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가는데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밤 여기서 유워야겠다, 머물러야겠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며칠 보낸 거죠. 사마리아 마을에 보내서 한두 명이면 어디 집에서 들어갈 텐데 한 70명, 100명이니까 숫자가 많잖아요. 그 마을의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는데 당신의 마을에서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물도 좀 제공받고 싶고 음식도 사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 절대 환영 안 합니다.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두 사람, 아주 열정이 많았던 두 사람인데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두 형제죠,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건이 한 번 딱 있었습니다, 성경에. 언제죠? 언제 일어났죠? 엘리야 때 일어났잖아요. 바알 선지자 750명과 싸울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아, 사실 그전에도 한 번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사실상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건 두 번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따위 이 우리를 거절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리아 마을을 심판해 버립시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그도다, 이렇게 답하셨을까요? 평상시에 제자들 예수님께 자주 혼났습니다. 혼났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주로 제자들은 믿음 없다고 혼났는데 오늘 이날만은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다고 거의 엘리야급의 믿음을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55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두 제자를 보시며 꾸짖으시고 혼내셨어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혼내셨는지.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그 마을에 불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돌아서 다른 곳에, 아마 그날 밤은 노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마을로 먼 밤 늦게까지 걸어서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처럼 이날은 사역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평화의 사람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거절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10장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등장해요. 9장과 10장은요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이제 걸어서 며칠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하고 이야기는 나누시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 그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들이 우리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다고요? 아마 그 강도들이 사마리아인일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더 불편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엊그저께 예수님한테 혼났던 두 사람,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아니, 예수님, 엊그저께 우리 사마리아 마을에서 거절당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려고 했다가 예수님한테 도리어 혼났는데, 아니, 그런 그따위 놈들이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 아시면서, 아마 대놓고는 예수님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 제자들끼리 수군덕수군덕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투덜거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마리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의사였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이야기를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사마리아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 입구에는요 문둥병자 1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의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이방인이라면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그 문둥병자들이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자기네 고향 마을로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 문둥병자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구걸 안 하고 왜 사마리아 마을에서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문둥병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저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문둥병자들 돌로 쳐서 내쫓았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이 유대인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유대인들이 안 오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고침받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신가?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인데요 아주 외우기도 쉽죠. 17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유대인 문둥병자였고요 1명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던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도 이방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방인 사마리아, 그것도 문둥병자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은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 그것도 문둥병자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마 대놓고 혼날까 봐 예수님께 말은 못했지만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렸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고 또 사마리아 마을 거절당했지만 그 마을을 찾아가려고 하셨고 그 사람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칭찬해 주셨고 도리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사마리아 마을에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겼지만 그들에게 계속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선교하셨나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가셨어요. 비록 나를 거절할지라도. 여러분, 선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나를 거절하는 사람, 아니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민족적 감정으로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했으면 좋겠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여러분, 내 감정과 심지어는 민족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 중국에서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를 추방했으니까 다시는 저 땅을 향해 안 가겠다. 그러면 내 열심으로 하는 선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요르단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도 많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땅을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 선교해야 합니다. 내가 눈에 보기에 불쌍한 사람들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러나 나를 거절하고 나를 추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나를 테러하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차례 다가가셨을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민족적인 이 자부심과 긍지가 커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볼 때 불편한 감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중국의 하나님이 되세요. 일본의 하나님이 되세요. 무슬림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라크의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왜요? 그분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따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 큰 불편함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열두 제자에게도 불편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사마리아 마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수가상의 여인이 떠올랐을 거고, 예수님한테 혼났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마을이 떠올랐을 거고, 문둥병자 10명 고쳤던 사건도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사마리아에 갔을까요? 한 명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요? 너무 바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3천 명씩 세례를 받았어요. 갑자기 초대형교회가 태어났어요. 120명이 기도했는데 그때만 해도 120명 얼마나 아담합니까? 열두 제자가 한 명이 10명만 케어하면 됐으니까 바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천 명씩 세례를 받으니까 성도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를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가 바빴어요. 신방하기 바쁘고 성경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 말씀 가르쳐야 되고 너무 바쁘니까 사마리아는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사역하는 게 바빴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지나요?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왜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안 쫓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오르는 지역이 아니니까, 싫어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피신할 수 있었던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분 예수님 저도 만난 적 있어요. 아마 수가성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아, 나 그때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문둥병자 그 고침받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이 사마리아 성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집단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라면 이 사도행전 8장은요 이방인들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때 요한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불과 1, 2년 전에 요한은 사마리아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사마리아에 심판의 불을 내립시다. 그때 혼났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함께 방문한 이 사마리아에서 요한은 다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셨어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구원의 불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명백하게 이 사마리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교회가 아직 안디옥교회도 등장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유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선교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는 제자들의 순종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선교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땅끝 선교는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선교는요 바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가가기를 불편해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때로는 무시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조선족 동포들 가운데, 고려인 동포들 가운데, 베트남 다문화 가정 가운데,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나를 전하라. 저는 우리 대구 동신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동신교회 안에 많은 외국어 예배들을 만드시고 또 우리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복음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런 마음도 들어요.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리면서 베트남 여인들을 떠올립니다. 우리 베트남 여인들이 저희 센터에도 몇 자매가 있는데요. 한 자매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꿈을 꿨어요. 한국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나도 드라마에 있는 저 여자처럼 한국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꿈을 갖고 한국에 왔어요. 이 자매가 한 1년 채 못되게 남편과 신혼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계속 아픈 거예요. 병수발을 하고 낫겠지. 결국 남편은 1년이 못돼서 소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병원비와 빚을 이 자매가 또 1년 이상을 일을 하면서 갚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 남편이 원래 불치병이었던 거예요. 원래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이 젊은 시한부 인생의 한국 남자는 마지막 소원이 결혼을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서 모든 걸 숨기고 베트남에 이 여자를 사서 데려왔던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의 그 남자의 모든 병원비와 그거를 이 여자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의 2, 3년을 엄청 고생을 했죠. 저희가 이 자매가 아파서 치료를 도우면서 이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국인의 모습인가? 물론 모든 한국 남자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 악하다. 우리 한국 사람의 죄가 크다. 금년에 초에 한 자매가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이 자매 역시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한국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혼해 버렸습니다. 그나마 이 자매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여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버림받더라고요. 저는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 남성들의 죄를 많이 봅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나 태국에서 온 자매들이 농장주들한테 성폭행 당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필리핀의 코피노들, 베트남의 라이따이안들 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죠. 그 여인들, 그 자녀들의 눈물이 지금도 마르지 않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눈물 흘리는 여인들이 많죠. 구약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며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5년 동안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요? 한맺힌 기도가 너무 많아요. 여인들의 눈물의 기도,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면 필리핀과 베트남에 있는 그 라이따이안 아이들과 코피노들의 아이들의 그 기도가, 그 여인들이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사마리아 마을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제가 중동에 선교할 때는 인식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5년간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어두운 면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도리어 이주민 선교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죄를 씻는 사역이다. 물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민족의 죄를 씻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섬겼고 세상과 결혼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거절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또다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을 목베어 죽였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불과 100년 전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 인근에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머리를 하도 많이 잘라가지고 그래서 산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누구를 잘랐을까요? 천주교인들을 순교했고 기독교인들을 순교시켰던 자리죠.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는 목베어 죽였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들을 또 엄청 죽였죠. 그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동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제자들을,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야 합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누가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우리의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선교입니다.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마리아에 갔던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에 갔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적으로 싫어도, 나를 향해 테러해도, 나를 향해 거절하고 나를 핍박하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태도가 바뀌었죠.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국 동포일 수도 있고 러시아 동포일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일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무슬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와서 우리 중국에서 온 우리 귀한 정말 영혼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사역자가 되어서 다시 또 파송받는 거 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파송받는 선교사님들 같은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대구 동신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 선교, 땅끝 선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